계속해서 우리는 사도들이 당시 종교 리더자들에게 붙들려서 또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. 거기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. 마음의 시기가 가득한 이 종교 리더자들이 사도들을 이제 가두었죠.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. 그 역사를 이루는 도우미로 주의 사자를 이제 세우시는데요. 여기서 주의 사자를 영어로 보면 Angel of the Lord, 다시 말하면 천사를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워서 그 옥문에서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는 거죠. 여러분,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 창조물들이 있죠.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사입니다. 천사는 우리 인간과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. 지적인 능력이 있고요,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. 그런 면에서는 다른 여타 식물과 동물과 구분이 되죠. 그런데 우리 인간과는 또 달라요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 천사가 여타 다른 피조물과 우등하긴 하지만 우리 인간보다는 열등하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우미로 사용을 하십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천사들이 옆에서 도왔죠.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동일하게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돕습니다. 그러니까 이 천사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의 도우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바로 타락한 천사입니다. 이 천사들이 바로 타락을 해서 지금 흑암의 권세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.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들을 무적행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,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. 자,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, 우리가 이 천사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. 자,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돕는 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사명을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에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역사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,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.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이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했다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,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. 여러분,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. 동일한 상황 속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. 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죠.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매. 자, 보십시오. 이 선사들이 옥문을 엽니다. 그리고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,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끌어냈다.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월적 역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사도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사도들은 그냥 옥문에 옥에 갇혀 있었어요.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요. 그리고 천사들이 사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.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밀어놓은 거죠. 가라가. 자, 이런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환경들을 완전하게 조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계세요. 정말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. 아,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. 이건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. 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. 하나님께서 이걸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사역이에요. 종종 그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전 교회에서도 보면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사업적인 문제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물어오실 때 저는 이런 얘기들 한 번씩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. 예.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집사님, 권사님, 장로님 염려할 게 없습니다.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. 심지어 우리 인간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걸 꺾어서 오늘 본문처럼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.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. 중요한 건 이 일이, 이 사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.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이시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던 돕는 자를 붙여주시던 환경을 조성하시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. 저는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청빙을 받아서 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뭐 많은 분들도 저에게 참 그 말씀을 해주셔서 참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데 저는 이게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예. 부산 저기 시골에 있던 사람이 이 LA 대도시에 와가지고 예.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 또 생명부지에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목양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것 저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.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확신함이 있습니다.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. 예.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가 신뢰하면 돼요.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. 자, 우리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현이 있죠.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자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말하라라는 거예요. 자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죠.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.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. 생명의 말씀. 여러분 생명의 말씀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. 이 말씀이 죽은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생명을 태동할 수 있는 역사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맞습니다.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어요.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요.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박히게 되면 죽은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거반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그 생명의 태동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.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말씀인 거예요. 이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꽂히게 되면 그 아이들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. 죽은 영혼들, 잠들어 있는 영혼들, 또한 정말 좌절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세워낼 수 있는 그 역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매일마다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. 이 새벽 기도에 와서 저에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.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요하고요. 이 말씀을 매일마다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에 그래요.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라는 교육이 있죠.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우리나라 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왜 그게 쉐마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들으라 이스라엘아. 들으라는 단어가 쉐마예요. 그러니까 쉐마라는 그 교육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?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해야 될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. 아이들이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온 집안에다가 그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다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고 그 말씀이 아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완전히 너희들의 자녀들을 완전히 휘감을 수 있도록 어디든지 그 말씀을 다 보일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. 가르치라는 거예요. 왜입니까? 이 생명의 말씀이 그 아이들 안에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아이들을 인도하기 때문에.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.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부모인 너희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그 새겨진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겁니다.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.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. 자,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. 자, 우리 마지막으로 봐야 될 표현이 21절에 있습니다.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? 21절입니다. 시작.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. 자, 이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도들이 그들이 21절에 그들은 사도들이겠죠. 이 사도들이 듣고 어떻게 하냐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, 저는 여기 새벽이라는 단어가 이 묵상 가운데 참 크게 다가왔어요.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. 그때가 아마 새벽 미명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이면 이제 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집에 가서 조금 그 놀란 가슴을 좀 쓸어내리고 또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세 번 성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? 그 첫 시간이 9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즈음에 맞춰서 올라가도 되는데 지금 사도들이 옥문에서 나오자마자 그때가 아마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바로 새벽에 성전으로 간 거예요. 그때 새벽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? 근데 이 사도들은 사명의 현장으로 그냥 즉시 달려가는 거예요. 마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사들, 투사와 같은 모습.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내가 내 목숨을 다해서 바치겠노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사도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. 저는 이 새벽이라는 이 표현을 딱 듣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. 아유, 이 사도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구나.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? 나에게 있는가?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? 있습니다.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지금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가 문제예요.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. 신학교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. 정치적인 싸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진짜 한국에 있는 웬만한 교단의 신학교, 소속 신학교가 흔들리지 않은 신학교가 없을 정도예요. 정말 다 흔들려요.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냐면 신학생들이 피해를 봐요. 근데 어떤 식으로 봤냐면 그 친구들의 영적 상태와 사명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믿는 교수들이랑 믿는 선배들이 먼저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진짜 올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사명감이 뭐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 친구들의 영적 상태와 퀄리티가 너무 떨어진 거예요. 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그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이제 저를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고민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는 그 동역자를 만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명감은 없어도 이 아이들이 지금 신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완전 경제적인 관념을 가지고 이 목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. 마치 밥벌이 하듯이.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 소도시에는 아예 갈 생각을 안 한대요. 그리고 뭐 수도권에 있는 교회도 이게 이제 청빙을 하면 안 오려고 한대요. 왜냐하면 뭐 주말에 그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사역할 바에 차라리 아르바이트하면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아예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. 뭐 저희 때만 해도 우리 뭐 다 그렇지만 신학 공부하면서 다 그 공부한 거를 주말에 가서 성도들과 현장에서 그걸 풀어내야 되잖아요. 그래야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잖아요.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어려운 걸 안 한다는 거예요. 졸업을 하고 풀타임이 돼도 소도시 쪽으로는 아예 거들떡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목회가 어느 순간 직업이 된 거죠.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. 그러면서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. 이게 사실은 우리 선배들이 잘못해서 한 거거든요.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지로라도 갈 수 있었던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중간에 있는 저희들이 다 까먹은 거죠.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.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함께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 사명의 의식이 자꾸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참 감사한 건 그래도 저희 교회 참 교육자들도 제가 보기엔 참 귀한 분들이 많아요. 그 막 우리 지금 다음 세대도 보니까 그 막 아이들을 집에다 초청을 해가지고 사비로 그냥 아이들 고기를 먹이고 리더들을 막 케어하고 청년들 데려다가 뭐 바베큐 파티하고 그거 다 뭐 사비로 하면서 그 시간을 내고 어려운 데 하는 거 아닙니까? 어제도 보니까 쉬는 날인데 그 교사 교육 받는다고 저기 미국 교회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더라고요.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. 사명 없으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정말 사명에 불타서 정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오랫동안 그 한 사역에 집중하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. 너무 귀한 모습이죠.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.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모습.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녹수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. 여러분 그게 정말 값진 인생 아니겠습니까?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아니겠어요? 한 부분이 없는 인생, 우리 육신의 몸을 즐기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? 오늘 사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사명자의 모습.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이길 원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.